이사야 43번 메시지. 영광의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요, 기초돌과 시험받은 돌과 귀한 모퉁이 돌이시며 피난처 같은 왕이요, 덮개이시며 냇물과 큰 바위 그늘이심. 이 메시지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관한 이사야서 첫 부분의 마지막입니다.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처음 39장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다음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구분과 유사합니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이사야의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인 36장에서 39장까지에는 히스기야에 대한 기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첫 번째 부분에 관한 마지막 메시지에서 우리는 35장까지의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방면들을 다루며, 다음 메시지에서는 이사야서 두 번째 부분의 첫 장인 40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방면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는 면류관이요, 돌이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고자 합니다. 그분은 영광의 면류관이며 아름다운 화관이십니다. 그분은 기초돌이시며 시험받은 돌이시고 귀한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분은 피난처 되시는 사람인 왕이며 덮개이며 냇물이고 큰 바위 그늘이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항목들은 모두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적인 다루심을 끝내신 후에 회복의 시대에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는 지중해를 따라 있는 좁고 가느다란 땅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로 미국과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훨씬 쇠약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중동에서의 최근의 위기는 이스라엘을 들어올리고 대적하는 아랍 국가들을 누르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의 행사였습니다. 비록 들어올려졌지만 이스라엘은 완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경계편은 영광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재림일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4절은 이스라엘 영토의 경계에 관해 말합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서해는 지중해입니다. 이스라엘 영토는 지중해에서 이라크 내에 있는 유브라데까지 이를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나라들은 어떤 땅이 이스라엘에게 속하고 어떤 땅이 팔레스티나인들에게 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정하셨고 이 땅을 소유한 다른 민족들을 끊어버리고 쫓아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에 대한 주님의 느낌과 결정만이 절대적입니다. 영광의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 이사야 28장 5절은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는 영광의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으로 계시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면류관과 화관의 차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이 항목들은 5절에서 동격으로 놓여 있지 않습니다. 영광의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 사이에는 접속사 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놀라운 표현입니다. 면류관은 모자나 터번과 비슷한 반면 화관은 면류관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부분입니다. 화관은 머리띠입니다. 일반적으로 면류관은 영광을 의미하나 그 아름다움은 귀중품과 보석들로 가득한 화관에 있습니다. 화관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다르심 후에 회복의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택한 백성의 영화로움이 되실 것입니다. 영광과 아름다움은 구별된 것입니다. 아주 영광스럽지만 아름답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선민에게 영광과 아름다움 둘 다가 되실 것입니다. 은혜 시대는 오는 회복의 시대의 축소판이며 미리 맛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면류관과 화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미리 맛봄을 누립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이들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 일에 관해서는 영광스럽게 말하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가 나올 때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면류관과 화관, 즉 우리의 영광과 아름다움이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50여 년 전에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체험했는데 그것은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여 일본군에 의해 내가 투옥되었을 때였습니다. 한면에서 그들은 나를 모욕하고 재판하고 고문하였지만 또 한면에서는 나를 존경하고 존중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처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가 로마에 갇혔을 때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가이사 집 사람 중 몇몇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될 정도로 그리스도를 확대했습니다. 바울은 체험 안에서 화관이 있는 면류관이신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패배할 때에는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회개하고 신선한 방식으로 분배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느낄 것입니다. 기초돌과 시험받은 돌과 귀한 모퉁이 돌. 이사야 28장 16절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광과 아름다움이신 그리스도는 또한 여러 방면의 돌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 시온에 놓여진 돌이십니다. 이 돌은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견고하게 세워진 기초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견고하게 세워진 기초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모든 것은 함께 사라져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서 있는 돌과 기초이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머리 위에 면류관이신 그리스도와 발밑에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반석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시험되어진 신뢰할 수 있는 시험받은 돌이십니다. 돌이신 그리스도는 33년 반이라는 인생의 기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때로부터 그분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시험받으셨으나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하고 완전하며 견고하며 강하십니다. 그분은 시험을 받으셨으므로 우리의 기초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따르면 이 시험되어진 신뢰할 만한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흠정역에서는 이곳을 서두르지 않게 되리라고 번역합니다. 다비는 주석에서 두려움으로 서두르지 않게 되리라로 번역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공포로 서두르지 않으리라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뢰할 만한 돌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서두르거나 극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강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주님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기만 하면 항상 서두르며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서두르면서도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나는 50여 년 전에 일본 침략군들이 나를 체포했을 때 시험받은 돌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약간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 헌병 두 사람이 나를 만나러 월요일 아침 일찍이 집회소로 왔습니다. 나는 거기에 불과 몇 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항상 8시에서 10시까지 일하기 위해 집회소에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집회소 2층에 있는 내 서재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공포나 두려움으로 허둥대지 않고 도리어 침착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본부에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함께 가기로 동의하고 그들에게 조그만 휴대용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그 성경은 그들이 나중에 나를 신문할 때 내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가면서 나는 집회소에 있는 형제에게 내가 헌병대에 가는 것을 아내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30일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하루에 두 번씩 조사했고 신문 시간은 약 3시간씩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그들의 위협 아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 중 한 명이 내게 왜 우리의 특별 집회를 부흥 집회라고 부르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대답하기를 우리 교회는 모든 일을 성경에 따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중화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국인들을 부흥시키려고 일하는가 하고 의심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 기독교 사람들은 수고함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오직 우리만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한다고 말하자 그는 부흥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하자 그는 내가 그들에게 선물로 준 작은 성경책을 가져와 내게 던지며 어디에 그 말이 있는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주권으로 나는 성경에서 하박국이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하박국 3장 2절이 있는 바로 그 부분을 펼쳤습니다. 하박국은 구약에서 12권의 작은 책들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책들의 순서를 기억하기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그날 나는 성경에서 부흥과 관련된 구절이 있는 바로 그 면을 폈습니다. 내가 이 구절을 즉시 펴서 그들에게 부흥하다 라는 단어를 지적해 주었다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행이 성경에 따른 것임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만일 내가 서둘렀다면 부흥에 관한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완전히 잊어버리고 성경의 다른 곳을 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초이며 이 기초는 시험을 거쳤습니다. 그분은 신뢰할 만함으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두르거나 공포 가운데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한 참고 서적은 서두름은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말한 잠언 한 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서두름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마귀에게 속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시험받은 돌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이 돌은 또한 하나님의 건축을 연결하는 귀한 모퉁이 돌입니다. 기초돌이 건물 전체를 지지한다면 모퉁이 돌은 건물의 두 부분을 연결합니다. 신약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까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따르면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는 한 면은 유대인 믿는 이들이고 다른 한 면은 이방인 믿는 이들인 두 벽면을 결합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결합하는 데 앞장서시기 때문에 그분은 첫 번째 모퉁이 돌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기초 돌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지지될 뿐 아니라 모퉁이 돌이신 그분에 의해 결합됩니다. 나는 당신과 연결되고 당신은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서로 연결됩니다. 그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분리되고 떨어져 있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지하는 견고하게 세워진 기초와 우리를 함께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시험을 거친 신뢰할 만한 돌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건축을 산출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항목들은 오늘 은혜 시대의 미리 맛봄으로 성취되어 왔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믿음의 의를 언급할 때 그는 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고 말하면서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돌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퉁이 돌이시며 기초 돌이시며 시험받은 돌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돌이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취는 다음 시대, 회복의 시대에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건축자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건축의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음을 분간하지 못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인용하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에 의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11절에서 그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12절에서는 오늘날 이 모퉁이 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건축 안으로 들어가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건축에 연결시키십니다. 회복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이 모든 항목들은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까지는 회복의 때에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시편의 26절을 마태복음 23장 38절과 39절에서 유대인에게 말씀하실 때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들이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인 주님의 두 번째 오심에 있을 회복의 날일 것입니다. 피난처 같은 왕과 덮개와 냇물과 큰 바위 그늘. 그리스도는 면류관과 돌이실 뿐 아니라 또한 왕이십니다. 이사야는 우리를 공급하고 돌보며 덮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매우 인간적이며 심지어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 국민들 사이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주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왕이시지만 매우 인간적이고 낮은 분이셨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은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직접 스스로 다스리지 않으시며 간접적으로 방백들을 통하여 공평으로 다스리십니다. 의와 공의의 차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는 올바른 것인 반면 공의는 심판을 수반한 의입니다. 공의는 어떤 사람의 의에 따른 심판으로부터 오며 따라서 그것은 그의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심판이 그의 어떠함이나 그가 행한 것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 시행될 때 그 판결 또는 심판이 공의입니다. 이것이 공의가 재판하는 방백들에 의해 수행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는 의에 따라 통치하실 것이며 그분의 조력자인 방백들을 통하여 공의에 따라 사람들을 재판하며 다스리실 것입니다. 온 땅에 의가 결핍되어 있고 거의 모든 정부에는 공의가 부족합니다. 의와 공의에 따라 방백들을 통하여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낮아진 사람이십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이 왕은 사람이며 이 사람 왕은 바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피난처이십니다. 바람은 인생의 여정에서 항상 우리에게 옵니다. 남편들은 그들의 아내가 대부분의 바람의 근원이라는 것을 시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내들은 많은 때에 남편들을 날려보냅니다. 합당한 남편이 되기란 쉽지 않은데 이는 바람이 항상 아내로부터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은 예수를 바람으로부터 피하는 피난처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로 달려가 그분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또한 폭우를 가리는 덮개가 되십니다. 우리는 면류관과 화관, 의와 공의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람과 폭우의 차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어도 그 자체는 폭우가 아닙니다. 폭우는 소란, 소동입니다. 이것은 다만 바람보다 훨씬 강하고 더 문제가 됩니다. 폭우는 바람보다 훨씬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사람 예수는 바람을 피하는 피난처이실 뿐 아니라 폭우를 가리는 덮개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덮개이심으로 폭우, 즉 소란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면에서 주님을 체험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에 내게 폭우가 왔습니다. 나는 주님을 폭우를 가리는 덮개로 취했습니다. 이 사람은 또한 마른 땅의 냇물이십니다. 이 냇물은 우리의 공급과 위로와 만족입니다. 오늘날 누구의 상황이 마른 땅이 아닙니까? 결혼이 마른 땅이 아닙니까? 결혼 생활은 언제나 사람을 마르게 합니다. 어떤 남편들은 그들의 아내를 아주 잘 메마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업과 일도 아주 마른 땅입니다. 이런 마른 땅에서 우리는 음료를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는 대신 우리는 예수를 한 잔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른 땅에서 물로 적셔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소량의 물이 아니라 냇물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또한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이십니다. 곤비한 땅은 사막이지만 자연의 사막이 아닙니다. 자연의 사막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곤비한 땅은 누군가에 의해 만져졌고 황폐케 되었습니다. 이 곤비한 땅은 열기로 가득하므로 그늘이 필요합니다. 열기로 가득한 땅에서 이러한 그늘은 오늘날의 냉방기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덮는 덮개가 되는 그러한 그늘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놀랍습니다. 사람 예수이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덮개이시며 냇물이시며 그늘이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그분은 너무나 실제적이십니다. 이사야 33장 22절은 그분이 우리의 재판장이시며 율법을 세우는 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왕이 되심을 말합니다. 그분의 신성한 정부에서 그분은 세 방면을 가진 그러한 분이십니다. 미국 정부는 이와 비슷하게 세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3부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미국이 권력 균형을 지닌 놀라운 정부를 고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내가 이사야 33장 22절에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실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신성한 정부의 행정부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입법부로서 율법을 만드는 분인 입법가이십니다. 결국에 그분은 사법부로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신성한 정부를 시행하는 이 세 방면 안에 계십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 3부는 언제나 서로 균형을 이루지만 많은 때에 서로 싸웁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분의 신성한 정부 안에서 모든 면에서 온전히 균형을 이루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신성한 정부의 행정부요, 입법부요, 사법부이십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어느 것이나 사람의 발명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공산주의 체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모든 물건을 공용으로 소유하는 믿는 이들의 성경적인 실행을 따라서 칼 마르크스가 공식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공산주의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재산을 균등히 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신약에서는 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셨지만 타락한 사람의 육체는 이것을 실행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 문화의 그 어느 것도 성경에 언급된 것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림으로 성경 안에 신성한 계시에 필적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의에 따라 통치하며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또한 피난처이신 사람이며 덮개이며 시냇물이며 그늘이십니다. 더구나 그분은 신성한 정부의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십니다. 이 항목에 추가하여 그분은 돌이십니다. 면류관이신 그분은 또한 우리의 영광이시며 화관이신 그분은 우리의 아름다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놀라운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이십니다.